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한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저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최대한 적극적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나눈다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오직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세상, 이걸 뭐 이제 불교에서는 또 이승이라고도 표현하죠. 이승, 저승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세상,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있고 그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 Nothing. 무로 돌아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사실이 아니고, 누가 검증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째 부류가 있는데, 이 둘째 부류는 이 세상이 끝나도 뭔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믿음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도 믿는 것이고, 이 세상 삶 이후에 다른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그 믿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둘째 부류 중에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둘째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뭐, 제사 자체가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뭔가 귀신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부류 중에는, 윤회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이게 이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번 반복하면서 생명이 돌아가는 것이죠. 벌레로 갔다가 짐승으로 갔다가 사람으로 갔다가 뭐 아귀로 갔다 축생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그냥 천상으로 갔다가 아수라로 갔다가 하면서 이게 끊임없이 이게 이제 반복되는 그런 삶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윤회론을 믿는 사람도 이게 끝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끝은 아니다. 이렇게 믿는 거 맞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따지자면 둘째 부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고,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믿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그 나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를 보시면, 나비가 이제 그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알에서 부화해서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그 그야말로 꿈틀거리는 벌레예요. 굼벵이에요. 벌레. 기어다니는 벌레입니다. 그 모습을 굼벵이끼리 서로 쳐다볼 때, 벌레끼리, 애벌레끼리 서로 쳐다볼 때 얼마나 사실 좀 초라하고 한심하겠습니까? 그,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하늘을 나는 그런 나비에 비해서 볼 때, 그런 것과는 자기는 도저히 참 비교할 수도 없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누에고치, 비유하자면 죽음의 순간이죠. 뇌고치를 거쳐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 나비가 되었을 때의 그 삶은 이 애벌레 일대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그야말로 애벌레의 삶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몸은 썩는 몸이에요. 부패합니다. 예, 이게 낡고 늙어요, 이게. 예, 저도 벌써, 이게 이제 10년 전만 해도 그런 거 걱정 생각을 전혀 안 하던 것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면서 귀도 잘안 들려요. 고음이 요즘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좀 곤란한 일을 겪을 때가 있는데. 이도 임플란트를 또 자꾸 또 이제 하고 뭐 신경치료 해야 된다 그래요. 요즘 또 관절도 좀 아파요. 그 저희 누나가 몇년 전에 손에 그 관절염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을 줄 알았더니 요즘은 또 손에 관절도 또 이렇게 뭐가 막 이상해요 느낌이. 예, 또뭐 심장도 좀 그래요. 이게 낡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중고가 돼가는 거예요. 중고차처럼 이게 이렇게 점점 폐차 직전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이건 전혀 영광스러운 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몸이 어떻게 되냐면 썩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낡아지지 않는 몸, 신경치료 임플란트 할 필요가 없는 몸, 그런 몸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나비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죽는 것으로 우리가 심고 죽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몸을 받는 것입니다. 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거두는 우리가 그 삶을 믿는 거예요. 예,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 이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거는 위선자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현세상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궁극적인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소망은 있을 수 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합격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빨리 승진했으면 좋겠다. 20평 아파트에서 40평 아파트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시적인 소망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소망, 인간이 영광스럽게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소망 자체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부귀영화, 잠깐 동안의 부귀영화, 또 출세 이런 것에 목매고 서로 밟고 서로가 죽이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되면 그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놓고 이 세상에 그냥 남겨놓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얘기해서 부활이 없다면, 다시 얘기해서 다가오는 세상이 없고 이 세상이 그냥 끝이라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게 결론이죠. 이거 아주 정확한 결론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순간에 다 하자.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돈 있는 대로 써가면서 해외여행 다녀야 되고, 맛집 찾아다녀야 되고, 그런 거죠. 그 삶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상이 끝나면, 우리의 이 삶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이 마치 뇌고치의 기간을 거쳐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또 다른 완전한 삶,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준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삶이 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으로 또 다가오는 세상을 영원한 것처로 그렇게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17절의 표현에 의하면 여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주님께 내가 완전한 자가 되는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3절 표현대로 하면은 땅에서는 우리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또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뭔가 진리를 찾아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본향을 찾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용하되 남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가오는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일회용품처럼 사용한다는 개념보다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이 세상을 이렇게 움켜줘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차피 죽죠. 그러나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일회용품 사용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호텔 갔을 때 어떻습니까? 모텔, 호텔 갔을 때 그냥 거기 있는 것을 내 집 물건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룻밤, 이틀밤 머물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뭐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그럴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나그네와 순례자의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는 우리의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삶밖에 없다? 아니다. 이 세상 삶은 그야말로 애벌레 기간, 준비 기간이고 본격적인 나비의 삶의 기간, 영광스러운 삶의 기간, 실제의 삶의 기간이 앞으로 조만간 다가온다. 우리의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 삶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이건 둘 다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뭐가 뭐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에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과학으로는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학적인 태도로 검증해 볼 수는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뭔가 현상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도출해내는 게 그게 과학의 원리예요. 현상이 있으면 아 이게 왜 이렇게 될까를 곰곰이 생각해가지고 그 원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법칙으로 만들어내는 걸 그걸 과학적 방법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세상밖에 없다는 믿음과 또 다른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이 온다는 믿음 둘 중에 어떤 게 더 과학적으로 옳을까? 성경을 보면 압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끝이 날 것, 어떻게 진행돼서 어떻게 끝이 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삶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검증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말씀을 해놨는데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는 말씀을 성경이 해놓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다른 것들은 그러면 맞냐 이걸 보자는 거죠. 다른 말들이 맞는다면 그러면은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는 말씀도 맞을 확률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과학이에요. 이게 과학입니다. 딴 게 과학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성경은 이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벌레로 갔다가 인간으로 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시작이 처음에 곤충은 곤충으로, 짐승은 짐승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아메바는 아메바로, 인간은 인간으로 애초부터 창조되었다고, 애초부터 시작점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그것이 끝이 있다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에 이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끝이 될 때, 끝으로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예. 가장 가까운 시기에 기록해 놓은 것도 근 1900년 전이에요. 근 1900년 전. 예.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상세하게. 컴퓨터도 없던 시절입니다. 자동차도 없던 시절이에요. 인터넷도 없던 시절입니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인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이미 다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부분에 살고 있어요. 성경이 기록해 놓은 그 역사의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모든 끝부분을 기록해 놨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놀래면서 사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끝부분을 유토피아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끝은 유토피아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사는 그 세상은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사람이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개선이 되고, 고등교육을 많이 받고, 누군가 훌륭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이걸 다스리게 되면, 그러면은 기술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더 좋은 세상으로 간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했냐면, 완전히 반대로 끝으로 갈수록 완전히 세상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파괴되고 또 파괴되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절망적으로 간다고 그렇게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묘사 중에 조금 독특한 것이 뭐였냐면, 다니엘서라는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될때 지식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빠르게 다름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보가 굉장히 폭증하는 사회인 거예요. 지식과 정보가 고도로 발달된 사회가 되면서 교통이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이 발달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기기관, 자동차가 산업혁명 시대에 발명되기 이전까지 사람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수단은 말입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말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어려웠어요. 말이 달려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KTX니 무슨 비행기니 또 비행기를 로켓만큼 지금 빠르게 보낸다고 하는 건데, 아니면 지금 캡슐을 사용해가지고 진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캡슐을 쏴서 지금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쏘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상상도 할수 없는 시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거 봐라, 성경이 점점 끝으로 갈수록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단편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고도의 정보 사회, 지식이 폭증하는 사회, 그런 사회로 가는 것도 맞고, 굉장히 빠르게 이동수단이 개발되는 그러한 시대에 사는 것도 맞습니다만, 나머지 모든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성경의 예언이 뭐냐? 극도로 악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교육을 많이 시키고, 아무리 좋은 철학자가 나타나고, 좋은 선생이 나타나도 세상은 극도로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고 생각했던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그런 시대에, 대법원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한다 그러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 그러고 성별이 자기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면은 그것을 법적으로 여자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아침에는 여자인 것 같았는데 점심에는 남자인 것 같고 저녁에 가면 중성인 것 같아. 그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여자 화장실과 여자 탈의실을 사용하고 싶어. 이러면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법에 걸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 말이 농담 같습니까? 실제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한편에서 지금 그런 것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될 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천사가 남자의 모습으로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 그 소돔 지역에 이 늙은이나 젊은이나 할것 없이 모든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가지고는 네 집에 오늘 손님으로 온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하는 사회였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될수록 정보나 지식, 교통은 발달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전쟁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역병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천체들의 이상 징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봐도 지금 온 세계가 어떻게 열병을 앓고 있는지를 너무 쉽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 호주 대륙 전체가 불에 탄다고, 이거 뭐 상상이나 했던 일입니까? 대륙 전체가 불이 탄다는 얘기를 우리가.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그 메뚜기 떼가, 그것이 그냥 지금, 이집트,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메뚜기 떼, 성경에서나 등장했던 그런 메뚜기 떼들이 실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것이 막 창궐해가지고, 온 세상이 난리인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말세의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이 국가가 AD 70년 이후에 완전히 멸망을 해서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국가 자체가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고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1948년에 그 국가, 이스라엘의 국가로 독립해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지금 현재 가장 강대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과 함께 그 평화조약을 맺네 안 맺네 하는 그것을 우리가 뉴스로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중동의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예언해 놓은 적그리스도의 등장 또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게 지금 올해 체결되래 뭐 만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재건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평화회담이 맺어지면 그래 뭐 팔레스타인, 아랍, 이스라엘, 미국 뭐 이렇게 하고 다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그러면 성전이 재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서로 협의가 돼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준비들은 이미 다 끝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역사 동안에 있게 될 왕국을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놨고, 그 왕국의 맨 마지막에 지금 열 발가락이라고 표현된 그 다니엘서의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열 발가락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거의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유럽 쪽에서 지금 열 개의 국가가 대표적으로 이제 서게 되면서 그열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나라가 몇 개냐, 지금 현재 유럽연합의 나라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대표적으로 열 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열 개의 발가락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열 개의 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국가의 통치자가 나오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 거의 다 이루어진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한 독재자가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세상이 급격하게 그렇게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수주의, 민족주의, 자국주의 가지고는 안 돼요. 자국을 폐쇄하고 똘똘 뭉쳐서 나는 내 나라 지키고 너는 너 나라 지키고 이래가지고는 한 사람이 전 세계 통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세계화예요. 국제화, 세계화. 그걸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이제 유엔이 대표가 돼서 끊임없이 그걸 지금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서 전 세계를 한 사람이 통치하게 되면, 통치하려고 하면 사회가 감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CCTV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셨듯이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3초인가요? 3초 내에 수억 명의 인구, 수십억의 인구를 딱 검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범죄자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딱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경찰이 안경 딱 끼고 있는지 안경에 이 카메라를 통해서 컴퓨터와 연동이 돼서 이렇게 싹 한번 사람들을 군중을 싹 스캔하면은 그 중에 누가 범죄자인지가 딱 3초 내에 딱 여기에 딱 뜨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지금 구축해 놓았어요. 구축할 것이 아니라 구축해 놓았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은 벌써 돼 있고 중국과 같은 이 독재 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국가 단위로 시행하는 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미리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모든 국가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 세계가 사회주의화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그 통제력이 강화되기 위해서 사회주의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회주의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방향이.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 이 성경 별거 없어. 이 성경? 이거 못 믿을 책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바보인 것입니다. 그건 바보 천치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래에 일어나 있던 일은 그렇게 기록할 수 있지요. 현재 일어나는 일도 받아 적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렇게 어떻게, 누가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꼼꼼하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성취되는 걸 봐가면서도, 아, 이거 별거 없는 책이야. 아,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 천치인 것입니다. 그건 뇌가 없는 거예요. 잡혀 죽을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사람이 그것을 감동을 받아서 적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취가 안 될래야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을 향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은 뭐 1년, 2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조만간 정말 좀뭔 일이 나긴 날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도 굉장히 막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피부로 와닿아요. 여러분, 내년쯤이면 어떨까요? 이건 이렇게 1차원 함수로 이렇게 그냥 비례해서 가는 게 아니라 2차 곡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급속히 그냥 이렇게 급속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변하는 이 양이 작년에 변한 양 비슷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몇 배, 작년에 변한 양의 몇 배가 올라가는 것이고 내년이면 올해 변한 양의 또몇 배가 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이 역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생각보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해야 돼요. 예. 이런 때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2월 말경에 이 코로나 이 역병 사태가 이제 막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병을 할 때, 우리가 했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하면서 휘청휘청휘청 하면서 지금 두 달을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 달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전까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공산 국가가 아닌 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모이고 싶으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주일 모임이 멈췄습니다. 찬양 반주가 멈췄어요. 특송이 멈췄습니다.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부 주일학교, 청년부 주일학교, 장년 주일학교가 멈췄어요. 차량 운행이 멈췄습니다. 토요일 구령 모임이 멈췄어요.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이 멈췄습니다. 조별로 모이는 모임이 멈췄어요. 우리가 주중에 교제 모임이 멈췄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런 교제들이 멈췄어요. 함께 모였을 때 침례를 주는 일이 멈췄습니다. 함께 모여서 간증을 나누는 일이 멈췄어요. 헌금을 드리는 생활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1대1로 이렇게 앉아서 전하는 그런 일들이 멈췄어요. 하면서 우리가 두달 동안 그렇게 멈췄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돌아오는 주,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어쨌든 본격적으로 다시 모이려고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그 발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좀 오늘 잠깐 동안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발판이 있습니다. 하고 지금 막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다시 우리를 다잡고,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다시 이제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발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초 또는 발판인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저와 여러분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거 말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이런 거 말고 실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맺고 있는 그 관계, 그 발판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기초인 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왕년의 믿음, 나 왕년에 내가 왕년에 어디 어디 교회에 수석 집사였고, 어디 어디 교회 장로였고, 어디 어디 교회에서 내가 여전도회 회장이었고, 내가, 왕년에 내가 한가닥 했어.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왕년 믿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근근히 명맥만 유지하면서 남 판단이나 하고 있는 거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도 알건다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리만 꽉차 있으면서 그이삶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행실과 성령님의 열매가 안 나오는 삶, 그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허울 좋은 그 교인 행세 하는 거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정말 펄펄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와 근심, 그러한 영적인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채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한 발짝씩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움츠러들어서 집에 숨어서 그저 최소한의 것만 하면서 근근히 그렇게 목숨 유지나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읽자고 한그 성경 구절이 이제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꼴을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혼자 떨어져 있어도 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참목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꼴을 먹는 그 삶이 가능하십니까? 그걸 지금 두달 동안에도 해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렇게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들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이 마지막 세대에 극도로 혼란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단단히 붙잡아야 하는 말씀입니까? 들어가고 나오며 이 목자를 통해서 꼴을 얻는 이 문제, 이것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 목자의 인도를 받고 그 목자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내가 살수 있는 양이라는 사실, 이것을 붙잡을 때 우리가 거기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꼴을 얻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0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이 문지기가 지금 목자입니다.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들 앞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낯선 자들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낯선 자를 따르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에게서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으려면 먼저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아무나 부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면. 문선명이 불러도 따라가고, 이만희가 불러도 따라가고, 안상홍이 불러도 따라가고, 정명석이 불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이 목자의 음성, 성경을 통해서 아, 이게 참된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자를 통해서 꼴을 먹는 문제는 또한 가지. 이것은 이 한번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양이 나는 아, 이게 매일 이 우리에 왔다가 들판 갔다, 우리에 왔다 들판 갔다. 아, 굉장히 귀찮아. 나는 오늘은 내가 세 달치를 한꺼번에 먹을래. 그래가지고 들판에 가가지고 막 다른 양들 그냥 다 비키라 그래놓고 세 달치를 먹고 우리로 들어오면 세 달치 삽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배가 불러서 설사나 하지. 사실 뭐, 이 한, 뭐 하루 정도야 가겠지만 다음날 지나면 또 배고픈 것입니다. 꼴은 지속적으로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꼴을 매일 먹는 게 되지 않을 때이 양이 굶주리고 야위게 되고 또 병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내가 왕창 열심을 냈었어. 한때 내가 왕창 성경 공부했었어. 나 신학교도 다녔거든.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꼴을 먹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꼴을 먹고 있습니까? 왕년신앙 가지고 방심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빼빼 말라지면서 이 갈비뼈가 다 드러나면서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눈치를 못챌 수도 있어요. 왕년신앙만 가지고. 자, 여기 이제 또한 가지. 꼴을 먹으려면 여기 오늘 표현해 보니까, 오늘 본문에 표현해 보니까, 들어가고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들어가고 나오는 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양이 꼴을 먹으려면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너 나와, 노찬, 박노찬 양, 나와, 군인가요? 박노찬 양, 양입니다. 박노찬 양, 나와라. 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이 울타리에서 문 쪽으로 나와야 돼요. 꼴을 다 먹었으면 저녁이 됐을 때 박노찬 양, 너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오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 주님, 저는 어제 충분히 먹었거든요. 오늘은 안 나가도 되거든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제가 아직 덜 먹었거든요. 전 들판에 좀 밤새도록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꼴을 먹으려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꼴을 먹으려면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까칠한 사람, 순종이 안 되는 사람, 꼴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보 같죠? 그냥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고 순종만 하면 아, 내 비판의식도 없고 바보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양들과 함께 순종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다른 양들이 있는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순종적인 양인지 순종적이 아닌 양인지는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양들하고 같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다른 양들하고 같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게 꼭 이제 이건 이제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이제 교회 지체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교회 지체가 꼭 복된 소망 침례교회 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저희만이 뭐온 세상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는 교회고 나머지 교회는 다 틀렸다. 제가 그렇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그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적으로 하려는 교회도 많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부족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지역 교회에 붙여 놓으신 것이 맞다면 그럼 무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꼴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것, 이것은 순종의 문제이자 또한 분별의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구원도 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 즉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는지에 대한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양들의 문이 되신다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무 문이나 들락달락거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또 꼴을 얻는 것도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면 꼴을 얻듯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신 지역 교회를 통해서 꼴을 먹는 것이 맞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만 옳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 지역 교회에 붙여 놓으셨다면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꼴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세요.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할 수는 있어요. 이 현대에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것이 좋은 점도 있고 굉장히 나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목양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목양의 울타리가 허물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특별한, 굉장히 잘 가르치고 특별한 그러한 어떤 그 목양자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모든 양들의 마음을 도적질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사실 위험한 문제고 저도 그런 위험에 어쩌면 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지역계에 속해 있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복된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만 꼴을 공급받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지역 교회를 통해서 꼴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 울타리를 허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소망 침례교회로 보내신 것이 맞다고 확신하시면 교회를 통해서 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세요. 제가 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낮추세요. 기대를 좀 낮추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세워지는 영적 리더십,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형제님들의 가르침, 여기에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고 나오며 문이 있는 거예요. 문이. 정해진 문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이나 들락달락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 이것은 순종의 문제이면서 분별의 문제이면서 또한 가지는 이것은 열심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열심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매일 들로 나갔다가 집울타리로 들어왔다가 이걸 반복하는 것은 양에게 피곤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운동도 되고, 그러면서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꼴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양들이 있는 곳에 나도 자꾸 같이 따라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교제하고 영적 영향력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가르쳐지는 말씀의 꼴을 먹고 이러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일들을 찾아서 몸의 기능들을 각자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역 교회로부터 꼴을 먹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 우리가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중한 시기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나태해지기도 쉽고 위험해지기도 쉽고 어디 이상한 데 끌려가기도 쉽고 위축되기도 쉽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뭔가 적극적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꼴을 먹는 문제가 이게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꼴을 먹는 문제. 주님을 통해서 또 세워진 지역교회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들을 통해서 이것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견디고 세상 속에서 의의 선포자로 노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뭐가 오든 지진이 오든 역병이 오든 전쟁이 오든 뭐가 오든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꼴을 건강하게 먹을 때 그게 또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밤새도록 손 들고 랄랄랄라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해봐야 성령 충만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실로. 성령님의 열매가 그냥 그 행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눈이 반쯤 풀린 채 멍하게 다니면서 할렐루야 외친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의 그 게으름과 나태한 육의 이 특성들을 우리가 자꾸자꾸 이걸 벗어버리고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꼴을 먹으면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